팟캐스트 어색한 사이 시즌 1.
이번 순서는 알콩달콩 미국 사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알콩달콩 미국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뉴저지에서 살아남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산후조리에 이어서 양육소리, 아이들을 처음에 키우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세 명의 패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녹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양육 이야기. 자, 아이가 태어났고 산후조리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가 엄마 아빠가 다 처음이던 시절, 지금도 처음이긴 하지만 그 시절에 한번 추억의 타임머신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기버라는 게 주로 이제 누가 가장 양육을 많이 이제 주로 주는 사람이 있냐라고 질문지에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무선 언니가
그렇죠.
네, 프라이머리 기버였, 케어 기버였고요.
주 양육자라고 그러죠.
네, 주 양육자. 네. 네.
저희가 제가 대들보처럼.
그렇죠. 네.
대단하시네.
저희 집은 제가 대들보처럼.
네.
또 남자가 주 양육자인 상황과 그렇죠. 여자가 주 양육자인 상황을 잘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재밌는 컴퓨터슨이 되겠어요. 이제 비교가 되겠는데 우선은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그 상황이 그 코비드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저의 일했던 그런 직장이 조금 부서도 없어졌었던 상황이 있었고 다행히 그 미국에서 코비드 상황에 지원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000불도 주고 1,000불도 주고 총 한 3,4,000불 정도씩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되게 다행이었죠. 그 기관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기도 했고 그런 혜택들을 진짜 잘 받아가지고 무사히 그 코비드를 잘 넘긴 케이스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족이 좀 더 친밀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가족의 반등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그 아빠가 저희 집은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일을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양육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제일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이 여성으로서 하는 그 어머니들이 기본적으로 더 아이들의 정서적인 반응들을 더 잘 해주잖아요.
모성애가 네,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근데 남자는 그걸 노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뭐 육체적으로 해주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제 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그런 부성애도 있고 엄마로서의 모성애도 있는데 그걸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걸 뭐 나누자는 건 아닌데 확실히 엄마하고 아빠가 주는 그런 그 사랑의 어떤 그런 친밀감이랄까 밀집도랄까 이런 게 확실히 남자가 딸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아들이 잘 커져가지고 그게 좀 다행이지 않을까.
가장 뭐가 힘드셨어요? 혹시 하시면서?
사실은 저희 그때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이고 모든 게 다 힘드니까 전 약간 디프레션도 왔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보다 BK가 디프레션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앵자이리가 그 불안이 컸고 이쪽은 우울이 컸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걸 이제 제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겠는데 코비드가 터지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 이 애는 나왔는데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 하나씩 부르니까 이거 나 이거 어떻게 일을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 육아를 하니까 BK는 우울이 오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웃긴 게.
왜 그러냐면 아이를 이렇게 테이크해야 하면서 애착 같은 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닌 거죠. 거의 뭐 잠도 잘 못 자고 우울한 것도 굉장히 많고 어딜 나가거나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코비드였기 때문에 계속 아이하고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뭘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신이 멀쩡했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잃어버리는 것도 되게 많고, 뭐, 분유를 뭐, 좀 어디다 놨다라던가, 그리고 그런 걸 깜빡깜빡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저의 모습처럼 보여서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뭐, 숟가락도 뭐, 어디 들어가 있고.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난 치매인 줄 알았어요. 저도 건망증이 심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매일 냉장고를 열고 카페 가만히 있어야 했던 거야.
어디다 뒀지?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아우, 저 왜 저러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또 첫 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걸 겪을 수 있는 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이런
큰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라는 게 되게 축복적인 건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으면서 그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되게 트라우마틱한 것 같아요.
또 이 코비드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코비드도 그렇고
죽을 병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식 자체가 걸리면 죽는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이 갓 태어난 아이를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그것도
보호하는
진짜.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맞아요.
강박이 심한데다가 이 손 같은 거 어디 테이블이나 이렇게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인지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말리고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기들은 인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이제 계속 제가 저의 강박이 계속 아이한테 막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디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초반에 힘들었던 게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나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얘를 큐를 알아듣고선 내가 얘를 테이크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말을 못하잖아요. 애기니까. 얘가 뭘 원하는지 얘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계속 동물적인 감각으로 얘를 계속 관찰해야 되니까 그게 거기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되게 밝은 아이였어요. 명랑하고 밝고 늘 이렇게 해맑게 웃고 막 이런 것들이 저의 그 디프레션을 너무 많이 먹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들
걱정했었어요. 왜냐면 병기 씨는 우울증에 걸렸고 저는 앵자이가 불안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저희 아들의 사진 옛날 사진을 보면 항상 우리들한테 웃어줬어요. 지금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옛날 사진 저 보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쉬운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엄마의 역할을 아빠가 해야 되는 그걸 제가 어떻게 보면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죄책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죠. 저는 죄책감이.
잘 컸잖아요.
잘 컸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BK가 일을 나갔어요. 아기가 두 살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양육을 하게 됐죠.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니까 애를 봤어. 다른 남자들은 못 보. 야, 너무너무너무너무.
리스펙.
저를 진짜 갈아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누가 어서 제가 봤는데 인스타에서. 저를 갈아 넣어야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일을 같이 하면서 얘를 쉬는 날에는 애기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애한테 계속 화를 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정서 상태가 아이한테 바로 가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곳을 그 정서를 계속 또 배우잖아요. 그 상황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게 너무 괴롭고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나의 어떤 병리적이든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아이가 가져가는 그냥 무슨 복사해 가듯이 가져가는 이게 컨디션이 내 컨디션이나 내 상태가 좋지 않은 것만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죄책감이 엄청 컸죠.
많이 들어서
옛날에 뭐 얘기 어디서 들은 건데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를 해준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용서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용서받고 있어요.
오늘도 엄청 짜증났는데 용서해 주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 특히 아들 혼낼 때 심하게 혼내고 나면 제가 이제 확인차에 물어봐요. 주찬아 너 아빠 싫지? 그러면 단 한 번도 아빠 미워 싫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내는 거 상상이 안 가는데.
남편이요? 네. 맨날 화내요. 앵그리 파더. 제가 별명 지어준 게 있어요. 앵그리 파더.
뭐라고 화를 내요? 난 화내고 되게 친구를 잘 놀아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남의 아이를 제가 되게 잘 놀아주고요. 물론 집에 와서 잘 놀아주긴 하는데 둘이서
앵그리 파더?
앵그리 파더예요. 앵그리 파더.
왜냐면 이게 아이한테 투명되는 모습이 저를 보는 것 같으니까
더 스스로 자기한테
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 다 똑같구나. 이게 투영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이 닮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나쁜 습관까지 따라가니까 어떻게든 초창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네. 딸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가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미
나는 걔가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지?
이제 뭐 이제 밥 먹고 이제 올라가서 모욕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이미 올라가서요. 가서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빠 빨리 와 맨날 이러는데 저희 첫째는 올라가는데 한 10분 이상이 걸려요.
끝까지 본인이 똑같네. 하고 싶은 걸 주장을 하면 된 거예요. 네.
우리 아들도 그래요. 목욕 한번 데리고 가면 아주 그냥 행사야 행사.
진짜 진짜.
나 진짜 지쳐.
그러니까 목욕이 싫어서라기보다도 목욕할 때 가져갈 자기 토이부터 시작해서
똑같아.
집착
기념부터 시작해.
뭔가 그
세럼이.
그러니까요. 이제 목욕하면서도 이제 자기가 놀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는 그 시동 거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둘째는 오빠 닦아주고 있고 자기 몸 닦아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째가 눈치가 너무 빠르니까. 첫째가 더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혼나려면 혼나야지 그냥.
네. 그것도 그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이제 저는 회사를 다녔어야 됐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그 무서운 언니는 다행히 이제 일을 조금 나가거나 또 그 육아 그 출산
휴가
출산 휴가 그 출산 휴가 때 좀 시간을 좀 더 길게 보낼 수 있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모든 걸 끌어서 영혼을 닮아서
영혼까지 끌었죠.
네, 그래서
쉬었죠.
좀 더 좀 길게 쉬었던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아내인 우선 언니가 이제 저희 아들을 가장 오래 봤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 딸은 좀 다르던 것 같아요.
딸도 제가 오래 봤죠.
네,
그렇죠. 딸은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멀티인 리브를 갔다가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수술할 일이 있어서 가지고 수술하면서 메디컬 리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쉬었죠 제가.
아,
그러면서 그, 이제 네. 유찬이랑 혜인이를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봤죠.
항상 아빠는 일 가는 사람, 엄마는 항상 집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이제 아내가 이제 병원으로 다시 돌아러 갔을 때 아이들이 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죠. 항상 엄마랑 있었는데.
지금도 엄마랑 학교 가고 싶다 그래요.
엄마가 항상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왔는데 네. 요즘은 제가 가니까
노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년 반 정도 BK가 육아를 혼자서 하다가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와, 저희 아들이 진짜 거짓말에 매일 아빠를 찾는 거예요. 저는 아예 그러니까 BK가 엄마인 거예요. 노엘이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있어도 탐탁지가 않은 거죠.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은
언니가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엄마가 없어진 거야. 노리한테는 아빠가 없어진 게 아니라 걔는 그러니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뭐 버려진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미리 굉장히 오랫동안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동안을 얘기했거든요. 그치?
그렇지. 간다고 이제
아빠 이제 곧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냥 그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빠가 간다고 하니까. 근데 막상 아빠가 없으니까 그 정서적인 공백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비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이 코비드 때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사실 못하니까 이 뭐 이게 영어든 한국말이든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언니가 아이가 그 말이 트인다 그래 말이 트이지 못하니까
조금 말이 더딘 편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전문가도 찾아보고
그렇죠. 저희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말을 되게 늦게 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늦게 튀는 거는 이제 그 제네릭을 유전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제 행동적으로 나이가 되게 어그레시브 할 때도 있고 자기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답답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early intervention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한번 받아봤고요. 그래서 그때 퀄리파이가 된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문제는 이제 아이가 한국말을 다 이해를 하지만 영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한국말로도 아이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영어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자로 제가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의 그런 이제 스피치 테라피 하는 사람을 알아봐서 했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게 이 사람이 잘 못했다기보다도 저와 선생님과 미스커뮤니케이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말하는 게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도 잘 안 들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좀 다른 큰 학교를 좀 가면서 친구들과 인터랙션이 많이 생기고 선생님과 좀 더 인터랙션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쵸? 정말로
지금 너무 말이 많아서 제가 울었던 적도 있었죠.
아이들마다 보니까 이 마일스톤,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하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네요.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지. 아이의 시간은 항상 따로 있는 건데. 그쵸. 그 시간을 못 기다려주는 게 부모인 거죠. 부모가 잘 모자라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다 아이들마다 또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 성향도 다르고 타고난 것도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 타고난 거를 잘 이해를 하는 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이제 그 비케님께서 먼저 아이를 오랫동안 처음에 키우셨잖아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먼저 부렸나요?
저죠.
아빠를 불렀죠.
아빠를 불렀죠. 근데 저는 이거 잘못 들었나? 이 생각이 있었어요.
어? 나도 그날 기억난다. 제가 일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노엘이는 조금 다른 아이보다 말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돌도 안 됐었던 것 같아. 그치. 7개월인가 되는데 오, 저기 오늘 노엘이가 말했어. 내가 웃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때 아니야 내가 찍었어. 너 진짜 보이냐?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 하는 그거를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더라고요.
되게 놀랍고 되게 아빠를 먼저 하네. 엄마를 먼저 하네.
근데 저희 첫째도 아빠를 먼저 하진 않았는데
아빠 먼저 했어요.
아빠 먼저 했나요?
아빠 먼저 했어요. 진짜로요?
제가 자랑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한 살 좀 안 됐을 때부터 시작했죠. 네. 꽤 오랫동안 아빠만 찾았어요. 아빠 무조건. 네. 그렇죠. 제가 좀 많이 섭섭하긴 했죠. 네.
그때 한참 동안 좀 삐져 있었어요 아들한테. 네.
지금 계속. 생각해보니까 아빠 상어 그 상어가 좀 노래 때문에 그러진 않았나 싶긴 해요.
거기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때려보지 마시고
또 저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데 이제 그 아이가 특히 이제 어린 유아기 때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좀 적응되는 게 또 이유식 전에 이제 그 모유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뭐죠 저기 분유를 먹는데 이 바뀌는 트랜지션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돌이 지나서까지 그 분유를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분유를 먹었다는 게 뭐 이유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유도 하고
같이
분유도 같이 먹고
그런 애들도 많아요.
네.
같이. 꼭 자기 전에는 분유를 먹고 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깨서도 분유를 먹어야 됐고요.
1년까지요?
1년 넘어서.
네. 너무 엄마 아빠가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깨기도 하고.
밤수유가 1년 넘게까지 있었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1년 넘어서 이제 그 염소 우유로 만든 분유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 어떤 특정 브랜드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키츄란가 그, 뭐 그런 거.
그런 그 예, 그 브랜드를 먹다가 어느 날 어떤 브랜드 봤는데 그 브랜드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그걸 줬는데 그게 맛이 없었던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뱉고 안 먹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그날 먹... 이후로 나 이거다. 그러고 나서 밤중술을 끊었었어요.
네.
와.
저희는 모유하고 분유를 조금 줘봤었는데 모유만 먹였거든요. 근데 분유를
안 먹어 얘가.
왜냐면
안 먹어.
모유가 더 맛있잖아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분유를 짜느라고 아니 모유를 짜느라고
저도
안 먹어.
저도 이제 모유를 되게 주고 싶었었는데 모유가 아 제가 그 모유를 하다가 무슨 티였더라 그 이름이 어떤 티를 먹었어요. 티를 먹었는데 저는 그 카페인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아 보이차.
보이차 카페인 많죠.
그거 먹고서 젖이 없어지는 거예요.
카페인 있는 거 먹으면 젖 말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보이차가 너무 맛있어 먹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뭐 원래는 저희가 이제 분유랑 모유랑 섞어서 줬거든요. 저녁에는 잘 때는 분유를 먹이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좀 자기 저희가 좀 쉴 수 있게끔 네. 하고 근데 젖이 마르니까 그냥 분유로 이제 트랜지션을 저희 넘어갔었거든요. 대신 둘째는 제가 모유가 많이 안 돌아가지고 그냥 모유를 끊고 분유만 줬죠.
어머니들 저기 적당히 하세요. 모유가 좋은 건 사실인데 몸이 많이 하면 이렇게 뼈에서 영양소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힘드시면 그냥 그쵸. 분유도 잘 나옵니다. 요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실 만큼만 내가 그 너무 부담돼서 그걸 억지로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시간에 아이 컨택터 하시고 뭐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커넥션이 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둘째 때 모유가 안 나는 거 스트레스가 너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아싸리 끊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하자 그랬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우리 세노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모유를 진짜 같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모유하는 것들을 더 아이한테 더 해주고 싶은 그런 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본인도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싶었고 그걸 더 굉장히 되게 오랜 시간 이렇게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저의 욕심이었죠.
근데 또
애한테
무리,
좋다니까 무리를 했죠.
무리했던
네,
것 같아요.
무리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당히 하시다가 내 몸이 이제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끊으셔도 죄책감 느끼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냥 적당히. 맥스 6개월이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원래 권장은 1년이에요. 근데 적당히 하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년까지 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
그렇죠. 네,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와 나와의 정서적인 컨택이 모유 수유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저는 기억나는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를 재울 때 언제부터 혼자 재워야 되나.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는 한 1년 반 동안 이제 저희 옆에서 같이 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같은 침대에 재우진 않았어요. 한 번도. 옆에 침대나 밑에 베드에 그러니까 뭐 폰 같은 거
메모리
폰 깔아놓고서 밑에선 재웠어도 같은 침대에서는 한 번도 잔 적은 없어요.
따로
같은 방 안에 있었죠. 저
방 안에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방 안에서는 재우긴 했는데 같은 침대에서는 잔지 않았었어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같이 침대에 있으니까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저도 잠을 못 자요. 누가 옆에 있으면
그리고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에게 혹시 내가 뒤척에다가 혹시라도 아이를 누를까봐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전 따로따로 그냥 재웠거든요.
저희도 수면 교육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거든요. 너무 잘 하고 싶었고 그 수면 교육 그 서적까지 보면서
둘이 수면 교육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죠. 왜냐면 저도 아까 무서운 언니처럼 예민한 편이라서 같이 없어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식으로 따로 크립에다 해서 탁 재우고 싶었는데 BK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애가 울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안 맞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퉜죠.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울려봤어요. 저희가
그 cry out method라고 그러죠. 그걸로 해서 2주 동안 울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못하겠더라고.
저희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기가,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아기가 울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 들으면 되게 괴롭잖아요. 아기가 막 그냥 짧게 우는 게 아니라 어떤 아기들은 한 시간씩 울어요. 저희 아기도 그랬었고. 저희가 불편하면은 아기도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이제 호르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엄마 빨리 와줘 나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감정을 이그노를하고 그냥 약간 서프레스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슬립 트레이닝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저도 그 슬립 트레이닝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저도 이제 같이 못 자니까 네. 해볼까 울려보긴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서 내가 아기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게 항상 교감되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넌 이제 나와 세상에 나왔으니까 혼자 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딱 옆에 있으면서 울 때마다 좀 가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유창이가 요즘에는 계속 자지.
요즘에는 그렇죠. 네.
첫째가 자고. 이제는 이제 풀로 그냥 쭉 자요.
심지어 늦잠까지 자요.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혼자 편하게 자는 그 이제 점점 이제 떨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혼자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게임 중간에 깨게 되면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엄마 빨리 와 무서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중간에 깨게 되면은 와요. 엄마 나 왔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있다가 아침에 같이 맞는 거죠. 아이 정서에 그 트랜지션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슬립 트레이닝 시켰는데 잘 된 케이스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이를 8시 반에 눕히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엄마나 아빠가 그 고통받는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가 자다가 깨거나 막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이 편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희 그 회사 이제 그 부대표님 손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냐면 거의 아이 방을 암실로 만든대요. 껌껌하게.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재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7시면 암막된 방에서 스스로 잠을 잔대요. 한 1년도 안 돼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내 친구는 한 4개월 지나서부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4개월 전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둘째 때는 진짜로 한 6개월 좀 넘어서 그냥 혼자 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좀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둘째는 자기 전에 1시간을 울었어요. 1시간을 제가 안고 있어도 우는 거예요. 아이가 자려고 자기가 자려고 뭐라 그러죠?
스스로 수딩하는 거나
자주 울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려고 어떻게든 몸부림 치었던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100일이 지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밤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이게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애들마다 틀려요. 다 슬립 트레이닝이 되는 거나.
슬립 트레이닝이 다 되는 거나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도 그게 다른 것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둘째는 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간에 뭐 저녁에 깨면은 아빠! 아빠! 그러면서 되게 밝게 불러요.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그러면서. 근데 첫째는 중간에 깨면 엄마! 빨리 와!
그래서 뭔가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재밌는 거죠, 둘이.
다르구나, 그렇게. 소중한 노예라 아까 너한테 편지 쓰는 라디오 녹음하러 간다고 너한테 말했잖아. 그랬더니 노엘이 네가 오 엄마 진짜 좋은 생각이다 잘하고 와 그랬지. 소중한 노엘아, 노엘이 덕분에 엄마가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엄마한테 큰 기쁨으로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노엘이가 참 좋아. 사랑해. My husband all alone.
안녕 노예라 아빠야. 오늘은 아들 딸에게 하는 이야기 말 이런 걸 하려고 나왔어. 우선은 너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너가 말했듯이 세상은 좋고 쉽고 간단해. 아빠는 너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길 바래. 늘 행복하자.
아들아, 내 아들아, 정말 꿈같고 믿겨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들이 유찬이란 사실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유찬아, 엄마가 사랑하는 방식이 가끔은 서툴러서 너에게 가끔 충분히 표현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매일 일을 나가서 유찬이와 아침 먹을 때와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는 것뿐이 못해주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할 때가 많아. 아들아, 엄마가 유찬이랑 재미나게 하루를 보내면 좋은데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가끔은 아쉬울 때가 많아. 그래도 주말에 유찬이랑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엄마는 유찬이로 인해서 많이 행복해. 그리고 유찬이도 엄마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노력할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하는 딸 혜인아, 아빠야. 아빠는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 어릴 적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항상 엄마한테 나 이렇게 생긴 딸 갖고 싶어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 정말 아빠의 기도가 통했는지 2년 전 아주 아리따운 공주님 우리 혜인이가 태어났어. 아빠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을 느껴. 일어나서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뽀뽀를 쪽 해주는 널 보면 정말 선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주 한참 부족한 아빠지만 그래도 우리 혜인이가 시집가서 잘 살 때까지 열심히 널 지켜줄게. 우리 혜인이, 우리 유찬이, 그리고 엄마, 모든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가.